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1장 42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21장 42절을 한번 보세요.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을 가리켜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머릿돌이라고 하면 건축물의 그 전면에 그 건물이 뭐 건축된 날짜라든지 뭐 시공한 단체 이름을 기록한 그 표지석을 보통 기록 말할 때 이제 머릿돌이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하지만 이 고대 이스라엘의 건축물들은 대부분 석조물이었어요. 이 돌로 된 건축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건물의 벽과 벽이 만나는 이 모서리에 모퉁이에 그 돌을 놓아서 이 양쪽 벽을 연결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 양쪽 벽을 연결하는 그 돌을 이제 모퉁이 돌이라 그래요. 때문에 이 건물을 견고하게 유지하는데 이 벽과 벽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건물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 모퉁이 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이 대제사장과 선지자들과 같은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지만 자신이 하나님과 죄인된 사람들을 연결하는 하나님과 이 죄인된 사람들을 연결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죠. 53장은 이사야 53장은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귀히 여기지 않아서 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지만 주님은 그 건물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사람들이 주님을 귀히 여기지 않아서 버림받았지만 가장 요긴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더 귀하게 쓰시는 것을 우리가 참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어요. 또 성경뿐만 아니라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참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그를 아주 귀히 쓰시는 것을 정말 많이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두 제자를 그 근처 마을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나귀의 새끼를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다른 누가복음이라든지 마가복음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은 나귀의 새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어리겠어요. 한 번도 짐을 실어본 적도 없고 사람을 태워본 적도 없어요. 그 얼마나 다리가 부실하고 부실하겠어요. 그 나귀 새끼가. 자, 3절을 보시죠.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이것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메시아로서 성취하시고 있는 내용이에요. 스가랴서 9장 9절도 역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세상의 왕들의 대관식이나 행진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당시에도요 화려한 마차라든지 함께 멋진 말을 타고 입성을 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어서 걸으면서도 위태위태하고 쓰러질지 모르잖아요. 위태위태하고 짐을 처음 실어본 거예요. 사람을 처음 태워본 거예요. 이 나귀의 새끼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위태위태 걸을 때마다 위태위태하고 아마 다리가 예수님의 다리가 바닥에 질질 끌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 나귀의 어린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는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매맞는 종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는 종으로서 스가랴 9장 9절에 의하면 즉 겸손의 왕으로서 입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겸손의 왕이다. 막 지배하고 다스리고 막 권력으로 뭘 휘두르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겸손의 왕으로서 입성하신다라는 것을 친히 성취하시고 보여주시고 있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저는 본문을 볼 때마다 오래전에 제게 있었던 은혜의 시간들을 기억을 하게 돼요. 이 본문 볼 때마다 딱 그 사건이 저는 생각이 나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몇 년 안 지나서 새로운 이제 교회 부목사로 부임할 때였습니다. 저는 10년, 그 전에 10년 동안 두 교회에서 이 전도사와 강도사 또 목사로서 이제 제가 두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 두 교회 모두 다 작은 개척교회였습니다. 크지 않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인데 그러다 세 번째로 사역하게 된 교회가 의정부의 광명교회였거든요. 개척 후 11년 정도 된 교회였는데 이 교회는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였어요. 11년 만에 약 한 2,000명 가까이 출석하는 교회가 됐어요. 의정부라는 아주 구석진 곳이었거든요. 당시만 해도. 근데 그런 곳에서 한 2,000명 가까이 부흥을 했으니까, 그리고 계속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이 폭발적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요. 주일날 예배 때 보면은. 또 그 교회의 성도들의 이 영적 온도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제가 우리 교회 주일 예배 몇 명 출석하게 해주세요. 기도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건 제가 기도 안 해요. 지금도 기도를 안 해요. 그런데 늘 기도하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새벽 기도 때 몇 명 출석하게 해주세요. 이건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새벽 기도 때 교회 새벽 기도에 교인이 기도하는 교인이 많이 나오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역사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의 영적인 힘은요, 새벽 기도에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기도하는 사람 몇 명이 있느냐, 이거가 바로 그 교회의 영적인 능력이에요. 근데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사역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감당 못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감당하기는 어려워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결국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가정에 깨어있는 기도의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우리 교인들의 우리 세대가 있잖아요.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 중에 한 사람은 기도해야 된다. 누구 한 사람은 기도의 제물이 돼야 되고 기도의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 이게 늘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근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더 많아야 돼. 아직도 한 사람, 한 가정에 한 명씩은 더 있어야 돼. 그래, 아직 안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각 가정에 한 명씩은 나와야 돼요. 그게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근데 그 교회를 제가 이제 강명교회를 갔더니 이 온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막 불이 붙어있는 것 같아요. 너무 뜨거운 교회예요. 그런 교회인데 제가 작은 개척교회만 섬기다가 그렇게 부흥하는 대형교회에 제가 부임하게 되니까 기대와 흥분도 되었지만, 뭐 저는 예수 믿은 지도 그렇게 오래된 사람도 아니었고, 그때 작은 개척교회만 섬기던 이 부족한 내가 과연 저런 교회 가서 사역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좀 되더라고요. 걱정이 좀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임 인사하러 가던 첫 주일에 제가 잠을 얼마나 설쳤는지 몰라요. 잠을 못 잤어요. 잠을 설치다가 결국은 새벽 4시가 안 돼서 일어났어요. 4시 즈음에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폈어요. 성경을 펴고 성경을 쭉 읽는데, 저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도까지 그래요. 지금까지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읽는 습관을 갖고 있어요. 항상 순서대로 읽어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읽는데 그때 읽었던 성경이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1장이에요. 일어나서 새벽에 마태복음 21장을 쭉 읽는 거예요. 읽는데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데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딱 멈추더라고요. 딱 멈춰가지고 이 구조를 읽고 또 다시 읽고 또 묵상하고 그러는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저에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를 부족하다 할지 모른다. 너는 세상적인 기준을 보자면 연약하고 부족할 것이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하든지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내가 너를 쓰리라. 내가 너를 통해 일하리라. 너는 작은 나귀 새끼처럼 힘없고 연약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나를 태우고 가는 곳마다 내가 역사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런 말씀이 그 새벽에 제 마음에 충만하게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요긴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향해 말씀하세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 앞에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나를 쓰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작은 나귀 새끼와 같이 자신이 힘없고 부족할지라도 그 주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우리 주님은 만들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어요. 아,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주가 쓰시겠다라.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 기억하세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힘없고 부족하지만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있는 비실비실하면서 가잖아요. 근데 그 갈 때 그 나귀는 정말 만왕의 왕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놀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